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다 그렇게 또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단순하고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면 참 단순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인 원리들을 끝까지 잘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 몇 가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평안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적인 삶의 원리를 붙들지 않고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번민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삶의 원리들은 매우 단순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삶의 원리를 잘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욕에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참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삶의 어떤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원리를 자신의 중요한 삶의 지침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이 원리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붙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강건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나타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한 삶의 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말은 쉬운데 이 말의 의미는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일입니까?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말은 시시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내 삶에 뭔가 새로운 것이 없고 그냥 우리의 삶은 그저 그런 이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고 신음하고 한숨 짓고 그냥 마음 가운데 온갖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은, 여러분, 실제로 그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자기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는 실천적으로는 불신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힘을 주는 말씀인지를 여러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경험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것을 소망 가운데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의 원리로 굳게 붙들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전에는 죄 가운데 있던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많은 장애가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온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보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대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쉽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이런 유혹 가운데 시험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히브리서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를 상주시켜 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아론보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의 중보자, 그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전체의 교훈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그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희생되는 대속의 제물이 없이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되는 그와 같은 공의의 실현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 교훈을 구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이 있다는 것을 굉장한 특권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그것은 그들에게 큰 두려움과 어려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교만하게 누리기만 할 뿐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성전과 거기에 있는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원리, 즉 메시아가 오셔서 그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참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이 성전이 그들에게 도리어 두려움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긍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들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성전과 제사를 주신 그 의미를 그들이 마음 가운데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소와 양과 염소의 피와 기름을 태우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만을 그들이 바라볼 뿐이었지 이 제사를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제사를 드렸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율법과 제사가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성전과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였고 어리석게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교회는 나옵니다. 성경은 읽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질문 앞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참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적인 행위는 무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닫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제사와 성전과 모든 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사도들이 전한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우 평범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영적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삶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원의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과 지식을 따라서 우리는 직장에 나아가서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은 단지 우리 육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고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죄로 말미암아 점철되어 있는 그런 불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결코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의 삶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의 양심이 어떠합니까?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대하고 우리의 직장에서의 동료들을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악한 양심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시달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착한 행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김받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김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면모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행실이 지극히 선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죄악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뿌림을 받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교만한 자아와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고 깨끗해진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범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행실 가운데서 무슨 큰 일을 행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파도처럼 솟구쳐 나오는 죄의 정욕, 우리의 교만한 이기심을 잠재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낼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연약하게 되고 죄가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고 불신앙의 마음이 쉽게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지 못하게 되고 온갖 세상의 말들과 유혹에 시달리면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전한 속죄를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겸손케 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신선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매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리는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로 더러워지는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에 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 영적인 마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실수합니다. 이 마음이 항상 유지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이제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리 자신이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의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생각나게 되고 과거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모든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믿음의 도리, 이 소망을 다시금 굳게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다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죄사함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데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루라도 게으르게 방치하고 버려둔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죄의 씨는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두면은 이 죄의 싹이 자라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게으름과 나태와 불신앙이 자라나서 어느새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좀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연약해져 있는 낙심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귀찮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나면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교만한 마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일들은 결코 지겹거나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해서 넘어진 후에 치르게 될 대가에 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신 것은 우리가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시달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겸손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가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갔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이 귀찮은 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쉬지 않고 계속되고 강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언제 이 시험에 잘 넘어지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연약한 삶의 환경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 내가 위험하구나 그런 것을 자각하고 사단의 공격이 나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심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이 나를 연약하게 하는 시험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즉시로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활동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 공격이 정말 강력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마음가운데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방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실패는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견고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즉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교만해져서 서로 서로를 판단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당을 짓는 그와 같은 일로 나아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 고린도 교회를 크게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들을 유혹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교만하게 높이고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부추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위험한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유혹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말 위험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안목의 정욕에 휩쓸릴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죄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도구가 우리에게 쥐어져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일을 하면서도 식당에서도 앉아서 이 스마트폰을 들고 얼마든지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붙들고 우리는 물질의 유혹 가운데서 안목의 정욕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성경의 교훈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고 아무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3장 계시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에게 이 면류관을 상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두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는 이 영적인 싸움이 결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이 싸움을 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하지만 또 우리 모두는 같은 싸움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 영적인 견고함과 영적인 안위를 위하여 서로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로서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공락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살피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반갑게 한번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서로를 위하여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안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 혹시라도 다른 어떤 것에 미혹되어서 죄를 짓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거나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한 형제, 자매요,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함께 부름받은 군사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를 돌봅니다. 여러분 군사들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행함으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자극하고 어려운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함께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권면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의식이나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성도들은 결코 그런 대상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의식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보이는 사랑과 관용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경건의 본을 보이고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조차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목사는 치리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목사조차도 성도들과 대화하고 말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대하여서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합당한 권고와 격려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말로 상처를 주고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경건의 본을 통하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극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경건은 크게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혀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이것이 악한지 이것이 우리의 생을 불사르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영적인 불꽃을 전달하는 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실천을 부지런히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면 제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묻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실 때에 사랑 안에서 권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도구로서 그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은 바로 경건의 실천의 한 모습입니다. 단지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으로 너무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만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은 성도들이 서로 말씀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쓰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과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를 가정으로 초대하고 또 아니면은 바깥에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들을 우리는 행하는 그런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독서 모임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이런 성도의 교제 모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성도들의 이 교제 모임에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수요일에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사랑의 모임입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에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겸손히 나눌 때에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꼭 만나서 밥을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여러 모임과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작은 일들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성도들과의 만남을 회피하지 말고 이것을 중요한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 습관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모임에 마음을 기울여서 이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이런 생각과 의식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은 자신의 일상의 일이 가장 우선순위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고 사도 요한이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형제를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영적인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삶의 원리, 우리가 잘 아는 이 성적인 삶의 원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으로 견고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러한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